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벳시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노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이 전체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배경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싸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 그렇죠. 즉 사단의 백성들 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인 예수님과 사단의 백성들의 세상 백성들의 대표인 사단과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미리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가 오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것이지만 처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실 때부터도 이미 작정이 되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편의 대표와 챔피언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분의 승리까지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백성들 편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결국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이 다윗이 사단을 증거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마지막 승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리키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온전히 성취될 최후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도 이편산 저편산에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는데 아마겟돈 전쟁도 할마게돈 산에서 모여있는 대적과의 전쟁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도 마침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 그리고 천국 안식에 이를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승리에 다윗처럼 참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길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골리앗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고 이 전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과 다윗은 서로 다른 싸움을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싸움과 예수님의 싸움도 달랐죠. 그렇다면 사단의 백성들과 예수님 백성들의 싸움도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이나 사단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리키는 사단. 그 사단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싸웠던 싸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항상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싸우신 게 아니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그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어떤 승리를 누려야 하는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우리 문자적으로 두 편 사이에 대표하여 나오는 사람, 이것을 의역하면은 전쟁에서 단번에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해 두 군대를 대표하여 나오는 선봉장 혹은 챔피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챔피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각 군대에 각 편의 챔피언으로 나와서 그 챔피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 챔피언들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 챔피언들이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이기고 지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누가 나오느냐? 골리앗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는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챔피언으로 다윗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보겠지만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혹은 사단의 왕국의 대표로 나오는 이 골리앗을 소개하고 골리앗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살펴볼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또는 하나님 왕국의 대표로 하나님이 예비해서 나오고 있는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각 편의 챔피언을 소개하고 챔피언들이 등장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두 챔피언이 어떻게 소개되고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다른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두 편이 싸우게 되면 이쪽 편에 소개를 하고 등장하면 이쪽 편도 비슷하게 소개하고 등장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소개, 다른 등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골리앗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거고요. 다음 주일에는 다윗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7장 4절 뒷부분에 골리앗의 키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골리앗의 외모부터 소개하는 거죠. 왜? 자랑할 만한 거죠.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이게 어느 정도의 키인지 아세요? 한 규빗이 거의 45cm 정도 된대요. 50cm. 그리고 한 뼘을 13cm 정도, 15cm. 그렇게 따지면 골리앗의 키가 약 2m 83cm, 거의 3m가 되는 거구였습니다. 이런 자가 없었어요. 3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보면 더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죠?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왔느냐.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천세겔. 이 5천세겔이 지금으로 하면은요 거의 60킬로예요. 그죠? 120파운드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다리에도 노스로 된 보호대를 착용했고 어깨에도 노스로 된 창까지 메었는데 이것도 600세겔, 약 7kg, 거의 10kg가 되는 창날을 가진 창자루까지 잡았다. 그래서 온몸에 거의 90kg에서 100kg가 되는 200파운드가 넘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어떻게 200파운드가 넘는 분 계시잖아요. 그 분을 업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죠. 200파운드가 넘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3m 거구의 장수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겉모습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거구에다가 무거운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면 정말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왜 이런 우리 거구들이 몸을 좀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너무 느려서 다윗이 너무 재빨아가지고 이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17장 33절에 보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블레셋의 챔피였다고 합니다. 진 적이 없어요. 용사였습니다. 거구지만 빠르고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이러한 골리앗에 비해서 갑옷이 있었습니까? 병기가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외모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자였죠. 거구에다가 뭐 자기라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편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사울도 너무나 무기력해서 두려워 떨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이걸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조롱하고 멸시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죠? 8절에서 11절을 보세요. 8절에서 11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야, 이렇게 두려워 떨 거면 너희 왜 나왔니? 이런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항복을 하지 왜 싸우려고 덤비냐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라도 대표가 나와서 나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나도 블레셋도 너희들의 종이 되어 주겠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고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울도 백성들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골리앗에게 졌고 블레셋의 종이 된 겁니다. 싸우지 못해요. 이미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였죠. 교회였죠. 하나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블레셋과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같은 세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전쟁을 하려고 세상 병기로 무장은 가장 힘센 자를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나오고 있죠. 사단이 세상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힘을 내세워 하나님 백성들까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은 육체에 힘도 없죠. 세상 병기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죠. 세상적인 힘도 없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미 블레셋에게 졌고요. 그들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이 블레셋의 싸움과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육체적인 힘과 세상적인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러 이미 그 사단의 블레셋의 골리앗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똑같은 전쟁을 하려 하니까 벌써 그들에게 졌고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 보여주신 블레셋과의 전쟁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몇 번을 싸웠을까요? 생각나세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네 번이에요. 이 17장이 오기까지 세 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떠한 승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 깨닫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싸움이 무엇이고 어떤 승리를 얻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요. 모든 복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싸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한 전쟁만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세상 얻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두려워 떨며 세상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생각나세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생각나시죠?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죠. 엘리도 타락하고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크게 패하여 4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들이 4천명이 죽임을 당하고 크게 패하자 자기들이 도대체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를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이번에는 도움을 청하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는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도 불러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자. 그래서 실제로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자기네 멋대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더럽히면서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왜? 자기들 전쟁 이기려고.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어땠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저 언약궤 저 하나님이 왔다고 열광하고 환호하며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처럼 여겼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에게 세상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우상처럼 여기며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심판이 임해요. 완전 패배.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 영광을 위해 하나님 찾았고요. 결국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지고 오고 심판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는 사사로 누구를 세워주시죠? 사무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어떤 중에? 하나님을 말씀 따라 올바로 예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시고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후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 생각나시죠? 결국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말씀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 자체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어 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싸움과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타락하죠.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 타락하게 되고요. 이때 블레셋이 무시무시한 병기와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기를 이끌고 쳐들어온 소식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크게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이 굴 속에 가서 숨거나 자기 기업의 땅을 버리고 딴 지역으로 도망치거나 했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전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드렸죠. 예전에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후에 사울을 꾸짖고 왕된 것에서 사울이 버림까지 당하게 되고 사울이 몇백 명 자기 백성들하고 무기력하게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을 그래서 패배했나요? 이겼나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세상으로 무장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겼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한 사람, 요나단. 그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되어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라고 외쳤느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챔피언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그의 병기 든 자 두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20명 정도를 쳐서 죽였죠. 그런데 그 일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혼란하게 되어 자기들 땅으로 도망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와 챔피언인 요나단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찾아왔고, 요나단이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승리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요나단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도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대표로 했기 때문에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대표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이미 블레셋의 종과 같이 되어 멸망당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돌아봐야 했다는 거죠.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하였을 때를 기억해야 했고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요나단을 세워 승리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됐다는 거죠.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 백성들처럼 그저 육체의 힘과 세상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즉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참 대표와 챔피언이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올바로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온통 세상 싸움만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세상 백성들의 싸움과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씨름은 블레셋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배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복음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블레셋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나 요나단이나 그리고 이제 등장할 다윗이나 장차 오실 예수님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육체의 힘을 따라 세상으로 무장하여 세상 싸움을 하려는 자들은 세상 골리앗을 만나면 늘 무기력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그 즉시 블레셋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온통 싸움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전에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골리앗의 종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가르치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현실들의 종이 되어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세상 정욕 때문에 온통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 육체의 힘과 이 세상으로 무장하는 하려 싸우는 싸움만 하려 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은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세상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처럼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 염려 가운데 떨며 마치 이 세상과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도 세상 우상처럼 만들어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 싸움으로 또 다른 세상 싸움으로 또 다른 세상 싸움으로 인도해 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까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다 망할까봐 죄로 인해 찾아오는 심판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단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나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목이 고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소망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어 블레셋과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어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요나단을 세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표와 챔피언을 세우시어 이 세상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거든요. 두려워 떨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골리앗을 대적할 제표와 챔피언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표와 챔피언을 세워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웁니다. 자기 육체의 힘이나 세상 병기로 무장하여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나아갑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승리에 소망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렇게 찾아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다윗 때문에. 형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다윗과 같은 참 대표, 참 챔피언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종된 삶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된 삶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참 대표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참 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싸움을 싸워주시려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싸움 싸우셨나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세상 힘으로 세상 왕들, 총독 빌라도, 헤롯 왕, 온 유대인 지도자들, 온 죄인들을 모아 세상 힘으로 무장하여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 나와왔을 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으로 무장하여 세상 싸움 싸우셨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칠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 싸움은 세상 싸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탁하여 자기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 싸움은 그 싸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싸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승리고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영원한 승리, 천국 영광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참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싸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구약의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0절 Isaiah chapter 59 verse 15 through 20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0절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 우리 죄인들에게 대적을 물리칠 대표와 챔피언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의로서 무장하고 자신이 베푸실 구원과 열심으로 무장하시어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어주기 위해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장하고 오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오십니다. 어떤 전신갑주죠? 의의, 예? 호신경, 의의를 스스로 의지하자 의의로 호신경을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구속자로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싸워 승리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 무장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기까지의 열심으로 무장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승리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참여시키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뭘 입혀주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이제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입으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싸우시고 승리하셨던 그 전신갑주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입혀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싸움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절대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진리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옷 입고 복음을 믿음으로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옷 입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싸움이고 승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골리앗이 우리를 막아서도, 아니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아니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승리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대표와 챔피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전신갑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고 그것으로 싸우다가 오라 하십니다. 복음 말씀 붙들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매달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승리라고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싸움은 뭔가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세상 적은 뭔가요? 골리앗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잠시 떠나 그 밖에 이 세상과 이 세상 문제들과 싸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세상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어서 더욱 세상으로 무장하여 세상 싸움만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 무엇을 먼저 지키고 무엇으로 먼저 무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 떨고 넘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내 문제가 세상이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길 세상 힘이 없어서 세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내가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있고 같이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가장 큰 병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족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과 승리, 세상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제일 강한 자였나요? 제일 약한 자였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골리앗 제일 강한 자였어요? 제일 약한 자였어요? 골리앗이 자기 육체의 힘과 세상 병기로 무장한 것만을 자랑하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장 약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 골리앗이 정말 육체적인 힘도 없고 세상적으로 무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 다윗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그 무장한 세상으로 그냥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죄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그 어마어마한 육체의 힘으로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용사된 삶으로 세상에선 자랑할 수 있지만 사단의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자랑하며 나오는 자. 나는 가장 약하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했고 그것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골리앗처럼 되고자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 그래도 나는 골리앗처럼 한번 돼보고 싸울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저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아픈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이 문제 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건강을 찾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쉽게 말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 아닙니다. 왜? 그것도 다 해결됐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과 승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도 세상도 죄도 사망도 심판도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과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싸워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와 챔피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여러분도 이긴 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싸움 싸우시다가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 대표와 챔피언과 구속자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전에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 영광에 이른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리가 우리 것이므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싸우다가 천국 영광의 승리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